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이고 곧 오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하며 또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끝없이 성화되어진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감과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며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세계복음화를 내 살아있을 때 완성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조금 반응을 해서 이제 뛰기 시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급하게 전 세계 문을 여심을 확인했습니다. 한 100개국 정도의 제자들이 같이 일어났고 세계복음화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도 아니고 어떤 단체도 아니고 어떤 교회도 아닙니다. 조직도 없고 단체도 없고 교단도 만들지 않고 또 이제 그런 형태로 사실은 모든 교단, 모든 조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색깔을 없애면서 지금 세계복음화를 같이 연합해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여 개국의 제자를 세울 때 전달했던 그런 내용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조금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또 깊이 있게 확인하면서 또 믿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가장 알아야 될 기본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교회 일만 해왔던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대면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느끼는 것이 예전에 제가 했던 그런 실수들을 많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건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주님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다다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큰 수준에 있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과테말라에 갔었을 때, 제 기억이 나는데, 과테말라의 어떤, 이렇게 뭐, 분지 같은 곳으로, 안내하신 목사님이 저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약간 좀 높은 산 위에 이렇게 분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지 형태 보니까 많은 채소들을 가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이 지금은 과테말라에서 가장 이렇게 채소로는 좀 이름이 나 있고 이제 깨끗하면서 양을 많이 주는 곳으로 소문이 나서 이제 많은 과테말라 전역에서 거기에 채소 야채를 이렇게 사러 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과거에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었고 소문이 너무너무 안 좋게 났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마을 전체가 사실은 너무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알코올에 이렇게 빨리 접해서 알코올 이렇게 거의 중독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좀 뭐 이렇게 좀 원주민이라 그런지 약간 좀 무지한 상태로서 예를 들면 아예 간단쟁이가 울면 그 간단쟁이에게 이제 너무 우니까 빨리 자라고 뭐 어릴 때부터 알코올을 먹이기 술을 먹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요. 벌써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뭐 10대가 되면 거의 대부분 알코올 중독의 상태고 길거리에 뭐 아이들이 뭐 이렇게 술 먹고 누워 있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근데 그 마을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정확하게는 그 마을에 있던 분이 그런 상태로 있던 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그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 목회자가 그 마을 전체를 깨우면서 그 마을 전체의 어떤 알코올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마을 전체를 새롭게 해서 그 전설처럼 이렇게 이 외부에 알려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마을 한쪽 구석에 교회도 상당히 크게 그리고 이제 교육시키는 어떤 그런 그런 교육장으로도 쓰면서 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거의 죽었던 사람들도 이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살려냈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몇 명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 목사님이 연배가 좀 있으셨어요. 이 목사님 한 분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살아났고 뭐 과테말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죽은 자들도 몇 분이 이분이 살려냈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이제 발휘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을 만나서 이제 짧은 시간에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은 계속 그동안에 이제 본인이 해왔던 일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자기가 몇 명을 살렸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뭐 알코올 중독에서 어떻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동을 하게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졌다, 뭐 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돌리지 않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질문하니까 그냥 이제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일에 주목하고 아니면 어떤 그 변화에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에 어떤 주목을 하고 이렇게 주목을 하지 사실은 더 중요한 복음 자체에 대해서는 뭐 도외시하거나 아니면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신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람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라고 제가 전하고 내려왔는데 잘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의외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만나보더라도 또 그들과 대화를 해볼 때 너무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희미하거나 축소되거나 왜곡되거나 약화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한다고 할 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바른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으로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있을 때 그 복음이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만이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이 복음의 전문가라고 표현할 정도로 깊이 있게 알고 누리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복음 위에 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문제의 근원되는 가장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해결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십니다. 이 메시아는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또 죄악의 손아귀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그 죽음의 상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어떤 결함이며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단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면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견지고 죄 가운데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대망해 왔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요한복음 4장 25절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시기를 대망했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우리 민족을 건지실 것이고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열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공생애와 또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아,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구나,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가 왜 메시아가 맞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맞다, 참으로 그분만이 참 제사장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주로 이제 새 직분자에 대한 기록으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이제 역사서는 주로 왕에 대한 기록이고요. 선지서는 주로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레위기에만 제사나 제사장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런 족장들을 보면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던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들은 자기 가정을 위한 어떤 제사장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뿌리는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제사장이 단순히 어떤 아론 자손의 어떤 아론 계열만 제사장이 아니었고, 족장들과 가장들도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특별히 모세오경은 이 제사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제사장은 무엇을 얘기하는,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크게 두 가지 역할은,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주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피제사로 이제 속죄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의식을 집중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약에는 제사장의 직무들이 사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것, 그다음 매일의 희생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문둥병자를 가려내고,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가늠한 여인을 검증하기도 하고, 나시린의 정결 제물에 관여하기도 하고, 서원제의 제물에 관여하기도 하고, 축제일이나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직무 중에도 탁월한 것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직무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죄의 문제를 속죄했던 역할들을 감당했던 분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들이 구약에는 너무나 컸었고, 그 제사장의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의 어떤 역할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꼭 필요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떤 속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들도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히브리 7장 27절 28절을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제 주님의 어떤 피제사의 성격을 쭉 논하면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지만 약점을 가졌다. 무슨 말이냐? 본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서 본인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 치명적인 약점을 모든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너무나 큰 역할을 하지만 그 제사장들도 불완전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참 제사장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히브리 10장 11절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또 그 제사장이 드리는 이 죄 문제의 해결은 단회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똑같은 제사들을 자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그 죄도 어떤 의미에서는 단회적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속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흐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흠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또 다른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구약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야 될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그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지 마음대로 하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구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에는 제사장 얘기를 계속하면서 제사장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가 해결될 수 있음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제사장도 불완전하다. 그래서 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제사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단번에 해결하되 완벽하게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마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시킬 그 메시아가 오신다. 참으로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죄를 담당할 참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가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였다. 단번에 드린 제사지만 영원한 제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속죄의 성격을 그냥 이 구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속죄의 성격은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신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건진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들의 죄는 영원히 온전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구원은 폐기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은 능히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받은 것이 구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라고 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는 참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행하셨다.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히 히브리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깊이 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구약의 율법의 배경 가운데 정말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어떤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일 수 없다라고 반론하는 사람들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14장 18절에 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거기서 얻은 소득 중에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사실은 이제 아론의 후손에서나 자손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론보다 훨씬 앞선 시대 아브라함이 조상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섬겼던 그런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론의 계열에 있는 제사장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에서도 먼저 예언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메시아에 관해서 그렇게 응급하셨습니다. 히브리 6장 20절에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아론의 자손이 아닐지 몰라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기 때문에 확실한 제사장이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을 것이라고도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신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예수님만이 참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러면서 1년의 대속죄일날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혹여 그 대제사장의 죄나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는 그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또 이 끈을 메고 갑니다. 만약에 들어가서 죽었을 때 밖에서 꺼내야 되니까 그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한편으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휘장을 자기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즉 휘장이신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새로운 길이 열렸고 살 길이 열렸다는 거죠. 휘장을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휘장이신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 살 길을 여셨습니다. 그 새로운 길, 살 길을 십자가상에서 자기 살을 찢으심으로 그런 일을 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담력을 얻을 수 있다. 왜 그러냐? 그의 피를 힘입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십자가상에서 살을 찢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메시아, 오직 예수만이 그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많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죽는 속죄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죽으시러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바로 그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의 완전한 어떤 그런 해방 이전을 주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속 우리가 죄인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표로 계속 제사와 또 제사장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이 죄를 속죄하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단회적이 아니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참제사장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예표가 구약성경 전체에 또 제사장과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런 참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실 참제사장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난다라고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또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살을 찢기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메시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욱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